내일부터 저희가 한 주 동안 우리가 매년 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지상에서의 마지막 일주일 우리가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함께 특별 새벽 기도회로 모입니다. 특별히 저희 교회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우리가 정말 아이들이 많습니다. 정말 아이들이 많아 너무 감사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주중에 모일 때 이제 아이들 등교시켜야 되고 또 출근을 준비해야 하는 상황 때문에 현장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는 것이 어려운 분들이 참 많습니다. 현장에 나올 수 있는 분들은 다 현장에 나오시지만 현장에 나오지 못하는 분들은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온라인을 통해서 얼마든지 함께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한 주는 저는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복음의 가장 본질인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와 부활을 우리가 마음을 다해 묵상하고 새롭게 체험하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고 아마 우리 개인적으로도 우리 주위에 여러 가지로 어려움과 고난을 겪고 있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한 주 동안 매일 시편에 나타난 예수님의 기도, 여러분 시편의 모든 말씀은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시편을 통해서 드린 그 기도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현장이든 온라인이든 그 온라인은 저는 실시간 온라인을 얘기하는 거지 8시까지 주무시고 9시에 혼자 하는 그 온라인이 아니라 실시간으로 함께 출근 길에서도 함께 하실 수 있고 미리 가셔도 하실 수 있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꼭 함께 참여해서 예수님의 그 귀한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다음 주 부활 주일날 그 기쁜 승리 함께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라 11번째 말씀은 가난한 사람들을 기억하라. 오늘 이 말씀 듣기 전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높습니다. 큽니다. 오늘 우리의 잣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잣대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기쁨이 우리 안에 부릴 듯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2부 예배 때 성인 세례도 있었고 유아 세례도 있었고 입교도 있었습니다. 이 아이들이 이렇게 세례를 받고 이런 모습들 보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정말 힘든 상황 속에서도 너무 감사한 게 많은데 가장 저로 하여금 잠을 못 자게 하는 게 저출산이거든요. 우리 화북교회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정말 출산에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 자녀들 많이 낳으시고 그 자녀들을 또 많은 믿음의 자녀들을 낳는 복된 가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은 사실 제가 오늘 원래 처음에는 이제 종려 주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다루는 말씀을 묵상하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지지난주에 나눴던 그 갈라디아서 2장 말씀의 마지막 절, 2장 10절의 그 한 구절을 제가 잘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성경을 읽다 보면 갑자기 뭔가 이렇게 내 마음이 이렇게 딱 멈추게 돼요. 예기치 않은 곳에서 그냥 보면은 그렇게 뭐 대단한 구절이 아닌 것 같은데 조금 들여다보니까 굉장히 우리의 삶에 깊은 도전을 주는 그런 말씀들이 있어요. 근데 이 갈라디아서 2장 10절이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다시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보니까 이게 굉장한 말씀이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말씀이 먼저 뭔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아까 우리가 한번 봉독을 했지만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한 가지 곧 가난한 사람들을 기억해달라고 부탁했는데 그것은 사실 내가 힘써 해오던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11번째 갈라디아서 말씀을 배우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동안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싸우고 있습니다. 율법주의자들과 이 유대주의자들, 예수님 믿는 것만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고 율법도 행해야만 완전한 구원에 이른다라는 이 거짓된 가르침에 맞서 싸우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은 너무 중요한 순간이에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정말 십몇 년 만에 예루살렘을 방문했습니다. 거기에 있는 지도자들, 사도들을 만나는 자리예요. 여러분, 이 자리는 그냥 인사하는 자리, 교제하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이 자리는 복음의 본질을 둘러싼 자리였어요. 즉, 사도 바울이 그동안 눈물을 쏟으면서 이방인들에게 전한 그 복음이 정당한지가 논의되는 자리였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는요, 이 교회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자리였습니다. 교회가 앞으로 나가야 할 방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서로 결정하는 시간이에요. 즉, 기독교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함께하는 하나의 신앙이 될 것인가, 아니면 유대 기독교와 이방 기독교가 갈라서게 되는 그런 기독교가 되는지. 즉,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다 한 복음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받느냐 아니냐, 그것이 결정되는 중대 기로에 서 있었던 그 순간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너무나 감사하게 예루살렘의 사도들은 이 바울의 사역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오른손을 내밀고 그와 교제 악수를 했어요. 근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10절이에요. 조건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다 인정해 주겠다. 당신은 계속해서 이방인들에게 그대로 복음을 전하십시오. 우리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딱 한 가지 요청이 있습니다. 다만 가난한 사람들을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복음을 논하는 자리, 선교 전략을 나누는 자리, 교회의 미래 방향과 정체성을 결정하는 그 자리에서 사도들이 강조한 실천사항은 딱 하나였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기억해 달라. 왜 하필 가난한 사람들인가? 그래서 제가 이제 성경 주석서를 보니까 의외로 많은 주석가들이 이거는 조금 문맥에 맞지 않는 얘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적을 해요. 갑자기 왜 복음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왜 뭔가 이렇게 정의, 즉 칭의를 계속, 칭의를 얘기하고 있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 받는다. 근데 왜 갑자기 정의를 말하냐 이거예요. 가난한 자를 도와줘야 된다, 가난한 자들을 기억해야 된다, 이건 좀 뭔가 맞지 않다라고 지적하는 학자들이 의외로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가장 자연스러운 흐름은 이런 상황에서는 교리적인 정리가 필요한 상황이었어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기독교 교리를 이렇게 정리해 봅시다. 앞으로 우리의 선교에 대해서 이런 전략을 세우고 이러한 체제, 이런 시스템을 한번 만들어 봅시다. 그게 맞는데 왜 하필 가난한 자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걸로 이런 생뚱맞은 것으로 이 복음에 대한 본질을 마무리하느냐 이거죠. 여러분, 많은 복음주의자들, 즉 자기가 복음을 믿는다는 사역자들과 평신도들도요, 복음을 영적인 진리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복음 하면은 믿음을 강조해요. 칭의를 강조합니다. 성령을 강조해요. 구원의 은혜를 강조합니다. 죄사함을 강조해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은 복음의 핵심이 맞습니다. 제가 매주마다 강조하는 부분이에요. 다 맞지만 그러나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복음은 이런 영적인 것, 내적인 것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계속 제가 주장하는 게 이번 표가 뭔데요? The gospel changes everything이라는 거예요. 복음은 모든 것을 바꾼다는 거예요. 복음은 우리의 내면만 바꾸지 않습니다. 복음은 우리의 영적인 상태만 바꾸는 게 아니라 복음은 우리의 시선을 바꿔요. 우리의 관점을 바꿔요. 우리의 관계를 바꿉니다. 사람과의 관계를 바꿔요. 물질과의 관계를 바꿔요. 시간과의 관계를 바꿉니다. 우리의 취미, 우리의 관심을 바꿔요. 우리가 관심을 갖는 대상까지 다 바꾸는 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즉,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바꾸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복음은 우리를 바꿉니다. 그래서 복음에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진짜 이해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오늘 이 갈라디아서 2장 10절을 보니까 복음을 아는 사람, 복음을 믿는 사람은 가난한 자를 외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니, 가난한 자와 복음하고 무슨 상관이냐라고 할 때 복음의 본질이 뭐예요? 복음의 본질은 자격 없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 사도들의 이 요청,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라는 그 한 가지 그 요청은 복음의 본질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것은 오히려 복음의 증거요. 복음의 열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허브의 가족 여러분, 복음을 진짜로 알고 믿는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우리 금방 알 수 있어요. 나는 진짜 복음을 알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정말로 그 복음을 믿고 있는가? 그걸 확실히 알 수 있는 기준이 뭐예요? 가난한 자들을 향한 마음이 생긴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복음이 하는 가장 근원적인 일이 뭐냐면 자기 중심성에서 하나님 중심성으로 전환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뭐예요? 자기 사랑이거든요. 죄의 본질이 뭐예요? 이기주의예요. 자기 중심성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내가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은 자기 중심성에서 하나님 중심성으로 가게 됩니다. 우리의 시선이 위를 향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참 이게 재밌는 게 하나님을 향하는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옆과 아래를 향한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 중심성의 신앙은 언제나 이웃 중심성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위대한 두 계명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 두 계명은 하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을 알고 믿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시선이 위를 향할 뿐만 아니라 아래도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복음이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느냐, 우리가 이걸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정말 그 복음을 믿고 그 복음이 내 삶에 들어온다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세 가지 변화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함께 우리 소리 내서 읽겠습니다. 복음은 우리 자신을 보게 한다. 예, 그게 복음이 가장 먼저 하는 거예요. 복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누구인지를 보게 합니다. 복음의 특징이 뭐냐면 우리 자신을 있는 그대로 보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알게 모르게 다 꾸미잖아요. 그렇죠? 다 포장하고 삽니다. 자기 자신한테도 포장하고 살아요. 근데 복음은요, 우리를 그냥 있는 그대로 보게 만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이 가난함을 드러내는 게 복음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복음이 가장 먼저 하는 게 뭔지, 우리를 깨지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자아를 부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이렇게 선언해요. 당신이 아무리 노력해도, 당신이 아무리 훌륭한 삶을 살아도 당신은 결코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게 복음이거든요. 너는 네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 네 힘으로는 천국에 스스로 들어갈 수 없다. 그게 바로 복음의 선언입니다. 우리는 다 영적으로 파산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무런 공로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 우리가 잘 부르는 찬양 있잖아요.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나갑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 한때 가난한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우리 예배 모인 모든 분들, 제가 지금 보니까 다 한 분도 예외 없이 멀쩡하게 생기셨어요. 옷도 다 정상적으로 입으셨어요. 아니, 예쁘게 입으셨어요. 머리 헤어스타일도 화장도 다 예쁘게 하셨어요. 세련되셨어요. 굉장히 교양도 있고 굉장히 인격적이세요. 하지만 우리의 실존적인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우리는 다 저를 포함해서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보면은 너는 풍족하여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다고 하지만 실상 너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고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그게 우리 모습이에요. 우리는 괜찮아 보여요. 남들한테도 그렇게 비춰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나름대로 괜찮다고 풍족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의 진짜 모습은 뭐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 말씀대로 우리가 옆에 있는 분한테 고백합시다. 당신은 비참하고 당신은 불쌍하고 당신은 가난하고 당신은 지금 눈이 멀었고 당신은 벌거벗은 그런 자입니다 하면 기분이 얼마나 나쁩니까? 근데 그 기분 나쁜 게 바로 복음이 우리를 폭로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진짜 상태를 폭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깨진 존재인지, 우리가 힘이 있는 것 같지만 얼마나 힘이 없는지, 우리가 건강한 것 같지만 얼마나 병들어 있는지, 우리가 가진 자인 것 같지만 사실은 가지지 않은 자,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는 자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사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언제나 우리를 낮추는 거예요. 복음은 언제나 우리 자신으로 하여금 직면하게 합니다. 그래서 복음은 언제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리게 하고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게 만드는 게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아는 사람, 이런 자각은요, 당연히 다른 사람들을 향한 시선도 바꾸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힘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들을 보면 우리가 그들을 보면서 업신여기고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들 원래 게을러서 저래. 맨날 하루 일하고 막 술 먹고 막 즐기면서 살니까 그런 거야. 뭐 우리가 막 온갖 그런 잣대를 들이미는 것이 아니라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공감하는 거예요. 연민을 갖는 거예요. 함께 아파할 수 있는 것이에요. 왜요? 우리도 한때 그들과 같은 존재였기 때문에. 아니, 사실은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동정, 자선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연대와 공감과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 복음은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보게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함께 있습니다. 복음은 우리가 받은 은혜를 흘러보내게 한다. 복음은 내가 받은 것을 나누게 하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내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받았는지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부터 받은 은혜, 죄사함, 진정한 자유,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평안, 아무리 모든 것이 흔들려도 계속해서 내 안에 언제든지 내가 채워질 수 있는 그 기쁨, 이런 것들을 기억나게 함으로써 우리는 비로소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것을 나누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내가 아무의 도움도 받지 않고 온전히 내 노력, 내 재능, 내 헌신을 통해서 내가 뭔가를 얻어냈다면 그걸 남한테 준다는 거, 그거 되게 아까워요. 그거 지금 힘든 거예요. 하지만 성경의 표현대로 내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라는 이 말씀대로 우리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것을 받았습니다. 너무 많은 것을 받았어요. 복음은 그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것이 무엇인지를 기억하는 순간 더 이상 누군가에게 우리가 받은 것을 흘려보내는 것은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를 보세요.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아서 늘 예배드리러 들어오고 나가는 사람들인데 구걸하는 한 앉은뱅이를 보게 됩니다. 베드로한테 한 푼 달라고 막 구걸하고 있어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죠? 사도행전 3장 6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너무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표현 자주 쓰잖아요. 아, 전 하나님, 제가 지금은 시간이 없습니다. 제가 더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 싶어도요, 제가 지금 그럴 상황이 아니에요. 제가 지금 너무 직장도 바쁘고요, 지금 육아 때문에 바쁘고요. 물론 우리에게 안정된 수입이 있긴 하지만 근데 그 지금 그 수입보다도 지출이 더 많아요. 뭐 애들 학원비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여행도 가야 되고 뭐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카드 대금도 갚아야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 나는 정말 재정적인 여유가 없습니다. 지금은 시간적인 여유도 없어요. 지금 우리는 그런 말 되게 자주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근데 복음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복음은 에베소서 1장 3절을 한 예로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시다. 그러면서 우리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복음은 뭐라 그러냐고요? 우리는 이미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진리가 주어졌습니다. 우리에게는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누구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받되었습니다. 우리는 제한된 시간 속에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어요. 우리는 죄를 지어도 정죄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은 우리는 언제나 죄사함과 자유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보시죠.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은과 금은 내게 없어요. 당신은 내게 금과 음을 구하지만 나는 그게 없어요. 하지만 내가 갖고 있는 이것을 당신에게 줍니다.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가장 소중한 보물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가장 권세 있는 자의 그 이름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기억하세요. 우리는 이미 가장 귀한 것을 갖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는 하늘의 영원한 복을 받았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공동상속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영적으로 믿음으로 부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부요함을 흘려보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물질적인 나눔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시간도 얘기하고 관심과 우리의 기도, 우리의 경험, 우리의 지식, 우리의 삶이 다 포함되고 있는 거예요.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진정한 나눔은 내가 가진 것을 알아보는 데서 출발한다. 자기 안에 얼마나 많은 것이 주어진지 아는 사람은 나누게 됩니다. 하지만 자기가 무엇이 주어졌는지 저 모르는 사람은 결코 나눌 수 없습니다. 저는 우리 허브의 모든 성도님들,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의 내면도 풍성하고 삶도 풍성하고 나눔의 기쁨이 넘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예수님의 길로 이끈다. 그럼 제가 늘 강조하는 게 뭐예요? 복음은 예수님의 길을 따르게 하는 능력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그는 저절로 열매를 맺는다. 풍성하게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기독교가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게 기독교 아니에요. 그건 종교예요. 그게 율법주의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나를 사랑하시고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신 것을 아는 사람, 그것을 받은 사람은요, 너무나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따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면 그분은 늘 가난한 자들과 함께 하셨던 분이에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8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바로 복음입니다. 자, 복음을 아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이냐? 함께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부요하나 여러분을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그것은 그의 가난으로 여러분을 부요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원래 부유한 분이었어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부유한 분이셨습니다.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늘의 영광을 버리셨습니다. 하늘의 보좌를 버리셨어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것도 말 구유에서 태어나셨어요. 이 땅에 사시면서 머리 둘 곳 없는 상태로 살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왜 이렇게까지 하셨는지 아십니까? 이유는 하나예요. 가난했던 저와 여러분을 부유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가난해 지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언제나 가난한 자들을 돌보셨어요. 예수님은 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셨습니다. 아예 예수님은요,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나사렛 회당에서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 그 사명을 이렇게 선언하면서 시작합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이에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누구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시선, 예수님의 발걸음은 언제나 약한 자들을 향합니다. 언제나 아파하는 자들, 소외된 자들, 가난한 자들을 향해요. 다윗도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쫓기는 인생을 살다가 결국 어디서부터 일어나게 되죠? 어떻게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이죠? 아둘람 굴에서 누가 왔어요? 환난당한 자, 원통한 자들, 빚진 사람들, 버림받은 사람. 복음을 믿는 우리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마음이 향한 곳을 향하게 되는 거예요. 복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저와 여러분도 외면당하고 고통당하는 이웃을 지나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아주 오래전에 이제 그 누리교회에 있었을 때 프랜시스 첸 목사님을 어렵게 섭외해서, 이분은 3년 전에 미리 예약을 해야 돼요. 꽉 차가지고. 그래서 미래해서 3년 뒤에 이제 이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말씀을 전하시는데, 이제 제가 옆에서 통역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잊을 수 없는 말씀을 하셨어요. 왜냐면 그때 제가 뜨끔했거든요. 그때 프랜시스 첸 목사님이 뭐라 그랬냐면, 여러분 예수님 정말 믿으세요? 이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이 정말, 여러분은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셔서 가난한 자의 자리로 내려오신 분입니다. 여러분도 낮은 자리로 지금 가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어요. 근데 제가 그걸 통역하면서 되게 뜨끔했어요. 나는 과연 가난한 자의 자리, 낮은 자의 자리로 가고 있는가, 내 삶이. 그때 이 첸 목사님이 너무나 시원한 도전을 하셨어요. 뭐라고 하셨냐면, 여러분 이제 설교 그만 듣고 책도 그만 읽으세요. 아는 것을 좀 실천하세요. 저도 통역하면서 속이 시원했어요. 뻥 뚫렸어요. 우리는 너무 설교를 들으려고 그래요. 너무 성경 공부하려고 그러고 막 신앙서적도 찾아 읽고. 지금 우리에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이미 알고 있는 것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5장 35절 36절. 내가 주릴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벌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제자들이랑 이 듣는 사람들 벙찐 거예요. 어? 아니요, 저희가 언제요? 예수님 저희와 함께 있을 때 한 번도 옥에 안 가셨는데, 예수님이 언제 굶주리셨어요? 예수님이 언제 헐벗으셨어요? 예수님이 언제 목이 마르셨어요? 그런 적이 없었는데 저희가 언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라고 이 의인들이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뭐죠? 마태복음 25장 40절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아멘.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그 작은 친절이, 그게 예수님께 한 것입니다. 자, 이제 설교 그만. 이제 그만 듣고 적용. 그럼 우리가 이제 한 주 동안 어떻게 이 한 가지 당부, 다만 가난한 사람들을 기억하세요. 어떻게 그것을 우리의 삶 속에 이룰 수 있을까? 프랜시스 첸 목사님의 표현을 한 번만 더 빌리자면, 이제 설교를 좀 그만 듣고 책도 그만 읽고 어떻게 하면은 실천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들으면 이제 그 복음을 살아내야 됩니다. 저는 갈라디아서 말씀을 쭉 하면서 늘 기도한 게 이거예요. 하나님, 우리 허브교회 성도님들은 복음을 고백하는 자로 끝나지 않고 복음을 살아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 주 동안 우리가 함께 실천할 수 있는 세 가지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 함께 읽습니다. 감사함을 품으라. 여러분, 죄책감이 아니에요. 여러분, 회개는요,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우리는 깊이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는 마음을 짚고 가슴을 짚고 회개해야 됩니다 해서 회개가 나오지 않습니다. 회개는요,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고 막 감사가 나올 때 진짜 회개가 나와요. 누가 시켜서 하는 회개가 아니에요. 마음에서 오는 회개예요. 내 삶이 힘들고 고난이 겹겹이 쌓이니까 그때 하는 그 회개, 그것도 안 하는 것보다 훨씬 좋지만,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배우잖아요. 고난을 통해서 하는 회개는요, 고난이 끝나면 회개도 끝나요. 근데 진짜 회개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제 인생에서도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할 때는 언제냐면 하나님이 과분한 사랑을 저에게 주실 때예요. 감사가 넘치면요, 회개가 나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죄책감으로 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정죄감은 떠나갈지어다. 왜요? 우린 더 이상 정죄함이 없습니다. 전 여러분 모두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함에서 우러나오는 그 나눔은 지속될 뿐만 아니라 나눌 때마다 여러분의 기쁨이 커질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함께 읽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위해 기도하라.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사람들 많아. 이건 단지 재정적으로 힘든 사람들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정신적으로 힘들고, 정서적으로 힘들고, 관계적으로 힘들고,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더 이상 그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말고, 우리가 어떻게 모든 힘든 사람들을 다 물질적으로 도와줄 수 없어요. 맞습니다. 다 도와줄 수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할 수 있는 건 있어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번 주 고난 주간에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가정을 위해서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특별히 고난당하는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마지막. 함께 있습니다. 작은 실천으로 시작하라. 작은 실천으로 시작하라. 제가 이번에 쿠알라룸푸르 가서 그 일정을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쉽지 않았어요. 너무 빡셌어요. 그래서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막 졸기도 했어요. 너무 힘드니까. 근데 많은 내용들이 있었는데 가장 제 기억에 남는 내용이 뭐냐면 Dream Big, 큰 꿈을 꾸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로 끝나면 안 되죠. 그 다음이 중요했어요. Start small. 꿈은 크게 꾸지만 작은 실천으로 시작하라는 거예요. 그게 너무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래서 제가 중고등학교 때 그 굉장히 그 감명받았던 문구가 생각났습니다. 그게 뭐냐면 The journey of a thousand miles begins with one step. 그렇죠? 예. The journey of a thousand miles begins with one step. 여러분, 이건 제가 누가 썼는지 잘 모르겠어요. 기억도 안 나요. 근데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1,000마일의 그 여정은 언제나 한 걸음으로 시작합니다. 우리는 때로 너무 거창하게 시작하려고 하다 보니까 시작을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작은 순종을 기뻐하세요. 두랩돈을 바친 과부, 그 두랩돈, 와우, 정말 가장 작은 단위였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 뭐 요즘 1원도 없죠. 요즘 10원도 없죠, 그죠? 뭐 100원으로, 옛날에 1원도 있고 10원도 있었는데 가장 화폐 단위, 가장 작은 단위 두 동전을 바쳤을 때 예수님이 가장 많이 바쳤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이 지금 처해 있는 그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그 작은 순종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저는 우리 허브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매월 일정 금액을 정기적으로 후원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마 이미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실 거예요. 근데 정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액수가 아니라 꾸준함이에요. 여러분, 컴패션에 대해서 제가 얘기 들으면서 너무 가슴이 아팠던 게, 많은 분들이 그 설교를 듣고, 아, 나도 아이를 하나 양육해야 되겠다, 후원해야겠다 하고 시작을 한대요. 근데 중간에 끊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그 끊어버리는 중간에 그만두는 비율이 굉장히 높대요. 너무 가슴이 아파요. 너무 가슴이 아파요. 왜 처음부터 다섯 명을 후원했다고 그래요? 그냥 한 명만 하지 끝까지. 다섯 명을 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작은 돈이라도 아껴서 구제와 선교에 흘려보내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이번 미얀마 강진과 경북 지역 산불로 인해 고통당하는 분들, 물론 우리가 긴급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분들은 이제 삶을 다시 재건해 나가야 됩니다. 집도 새로 지어야 되는 거예요. 제 마음을 너무 아프게 한 게, 기사들 보니까 막 전국에서 구호 물품이 갔는데 그 가운데 너무 많은 물품은 쓸 수도 없는 쓰레기였다는 거예요. 쓰다 남은 막 헌 신발, 헌 옷, 입을 수도 없는, 쓸 수도 없는 가방들을 구호라고 하면서 그거를 여러분, 우리는 자선 기부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연대, 공감, 사랑입니다. 이런 작은 순종과 걸음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저희 소개했잖아요. 첫 번째 방법, 두 번째 방법, 세 번째 방법. 오늘까지만 저희가 봤습니다. 왜 오늘까지만 봤냐고요? 왜냐면요, 그 세 번째 방법을 선택한 분들은 정산하는데 저희가 열흘 정도 걸려요. 그래서 더 이상 받을 수가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아직 동참하지 않으셨다면, 전 여러분 모두가 앞에 봉투도 있고 펜도 있습니다. 혹시 저희 교회 처음 나오셨는데 또 돈 얘기야? 저희 교회 돈 얘기 안 해요. 네. 거의 안 합니다. 오늘 했으니까 거의 안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도와야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건 지침이 아니에요. 지금 사도 바울이 이걸 지침으로 준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걸 또 율법적으로 접근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보세요. 갈라디아서 2장 10절 뭐라고 그러죠? 그들은 우리에게 한 가지, 곧 가난한 사람들을 기억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로 끝났어도 돼요.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부탁했는데 그것은 사실 내가 힘써 해오던 일입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는 사도 바울이 또 자기 인정 욕구가 발동했다. 정말 읽기 쓰는 사람들 많아요. 그 말은 하지 않았어야 된다. 사도 바울이 지금 갈라디아 성도들한테 뭔가 인정받으려고 한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나는 사람을 보지 않는다. 난 사람을 기쁘게 하지 않는다. 그럼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왜 굳이 했을까요? 나 원래 오래전서부터 최선을 다해서 이 일을 해오고 있어. 그 얘기를 왜 한 줄 아세요? 이유는 하나예요. 갈라디아 성도들과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걸 알기로 하는 거예요. 이건 단지 나의 고백이 아니라 이것은 모든 믿는 사람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너무 간단해요.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아느냐? 내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너에게 주었다는 것을 너는 믿느냐? 그렇다면 가난한 자들을 기억해라.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의 대답이 바울과 똑같았으면 좋겠어요. 예, 주님, 그것은 제가 전부터 힘써 해오던 일입니다. 제가 앞으로도 기쁨으로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실천 지침이 아니라 복음이 삶으로 드러나는 예입니다. 복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너무 자연스럽게 가난하고 약한 자들을 기억하게 됩니다. 주님의 마음이 그들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손길도, 우리의 발걸음도 움직입니다. 복음 중심의 신앙은 가난한 자를 품는 신앙이에요. 저는 오늘 이 허브교회가 복음 중심의 교회로 일어설 줄 믿습니다. 복음 중심의 교회는 언제나 가난한 자들을 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한 번의 설교로 끝난 게 아니라 이제부터 한 달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지구 곳곳에 환난당하고 원통한 일을 겪고 어려움을 겪는 자들을 위해서 헌금하는 비전 헌금을 시작할까 합니다. 여러분, 이 훈련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모두가 다 사도 바울과 똑같이 여러분 오늘 저를 이렇게 한번 따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자. 다시 복음을 위해 싸우자. 저와 여러분은 복음의 용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듣고 고백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복음을 살아내게 되기를,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찬양팀 나와서 우리가 함께 부를 찬양은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요. 여러분, 우리 찬양을 찬양팀이 먼저 시작을 하겠지만 전 여러분이 먼저 같이 좀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를 하다가 얼마든지 같이 또 찬양을 하면 좋을 텐데 오늘 세 가지 기도예요. 첫 번째, 하나님 제 삶의 감사가 회복되게 해주세요. 오늘 성령께서 제가 얼마나 많이 받은 사람인지를 알게 해 주옵소서. 두 번째 기도는 하나님 한 주 동안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물질적으로 힘든 사람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약하고 관계적으로 가난하고 정신적으로 고통당하는 우리 주의 순원일 수도 있고 성도일 수도 있고 친척일 수도 있고 우리 가족일 수도 있어요. 육신의 병을 갖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으면 누구든지 하나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주님, 제가 처해 있는 이 상황에서 작은 실천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한 걸음 내딛겠습니다. 하나님, 저의 마음을 움직여 주옵소서. 우리 세 가지 놓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